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세움받을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디도라는 자기의 제자를 크레테 섬의 사역자로 남겨두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도서죠. 이 디도서의 서두에 그가 편지를 직접적으로 쓰는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어요, 바울이. 첫째 이유는 바울이 그레테라는 섬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던 중에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디도가 잘 마무리 지어주기를 부탁하고 기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섬에는 크레테 섬은 적은 섬이 아니고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 안에도 몇 개의 소읍들이 마을들이 있었는데 거기마다 처소교회가 세워지고 그 처소교회에 디도가 적절한 지도자를 세울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디도가 어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자들을 세울 것인가를 바울이 가르쳐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리더의 모범을 생각할 때 자주 떠올리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선수범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 저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설탕을 좋아해서 날마다 설탕을 먹는데 이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인데 선생님이 제 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설탕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디가 빙그레 웃더니 하는 소리가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오시오. 30일 이후에 오시오. 아니 왜 오늘은 안 됩니까? 글쎄 한 달 후에 오시면 그때 제가 당신의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해드리죠. 할 수 없이 갔어요. 한 달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지나치게 설탕을 날마다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잘 설득하고 설탕을 이제 끊으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예 하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한 달 전에 제가 아들 데리고 왔을 때는 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시나요? 깐디가 빙그레 웃더니 하는 말, 사실은 저도 한 달 전까지 설탕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저도 설탕을 먹었거든요. 제가 설탕을 좋아하고 먹으면서 설탕 끊으라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30일 전에 저도 설탕을 끊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바로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솔선수범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솔선수범 합시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사역을 부탁하고 있었던 크레테라는 섬, 성경의 그레데, 크레타라는 섬인데 이 섬은 그리스영이에요. 그리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타라는 이 섬은 소위 미노아라는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노아라는 문명은 사실은 유럽 전체 문명이 탄생한 모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의 요람, 이것이 바로 크레테 섬이에요.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섬에 가면 바울이 사역당에서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도 이 크레테 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레타는 그리스에서 가장 커다란 섬입니다. 하지만 지중해 전체를 두고 보면 지중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테 섬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크레테 섬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중해 전체의 복음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크레테 섬의 사역을 위해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 디도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그가 모범적인 사역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움받을 교회 지도자의 자격 세 가지. 첫째는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가정에서 모범이 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본문 6절이 그것을 가르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 자리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범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디도서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단어가 히라보로는 아넹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넹클레이토스. 근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히라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아모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넹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모모스는 책망이 없다 할 때 절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넹클레이토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넹클레이토스는 결정적인 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결정적인 흠이 없는. 우리가 목회를 수행할 만한, 적어도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결정적인 흠만은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두 아내 남편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 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이 지중해 연안에 특별히 유행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이어서 자녀가 방탕하지 않은,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방탕하지 않은, 아소티아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여져요. 아소티아. 이 단어는 교정이 불가능한 무질서한 삶, 이게 방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자녀도,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방황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방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정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버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강조했던 바입니다. 자, 디모데전 3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원칙을 바울은 다시 디도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방탕함에 빠져 있는데 교정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로 우리가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모범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범, 이어서 바울사도는 두 번째로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서도 모범이 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교회에서도. 자, 본문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선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의 청직이, steward, God's steward,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위임받아 하는 자, 하나님의 청직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기억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자기 뜻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보통 화를 자주 내요.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분노해요. 그리고 마침내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로 자기를 달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폭력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지도자의 경우 분내지도 않고 술을 즐기지도 않고 구타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적 이익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는 공적인 일꾼임을 스스로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인 일꾼, public servant. 그래서 이 공공성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 본문 7절에서는 무엇을 안 하는 자, 지도자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8절에 보면 무엇을 하는 자가 강조돼요. 무엇을 하는 자. 자,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리더의 중요한 자격이 손님 대접 잘하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순회 강사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강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자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는 호텔이 발전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도 호텔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있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집에 유숙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보편적인 교제의 미덕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성도들의 집에서 거기서 묵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환대사역, Ministry of Hospitality, Hospitality, 네, 환대하는 사역, 환대사역. 이게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손님 모시고 잘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환대사역. 이거 잘 해야 돼요. 자, 예컨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거기 나그네를 대접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네, 매사에 신중하고 선행을 행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자격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말씀 전하는 강사들이 호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어디 교회 집회 가면 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을 좀 크게 사택을 장만하고 거기 가서 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도들 중에 조금 큰 집을 갖고 있는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런 댁에 머물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제가 사역 초기에도 그랬어요. 네, 그게 장점이 많아요. 네, 거기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또 다른 성도들이 찾아와서 같이 차담도 나누고 신앙에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Q&A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좋죠. 그때가 더 성경적인 풍습이 아니었을까?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초대교회는 항상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아마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제 지나온 목회를 회상하고 돌아볼 때 가장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정겹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새신자 환영회를 저희 집에서 꼭 했어요. 저희 집에. 뭐 큰 집은 아니에요. 타운하우스인데 보통 타운하우스 1층은 다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저희 집은 그 손님 올 것을 예상하고 1층도 이렇게 베드가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묵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 많은 손님들이 1층에 묵고 다녀갔습니다.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교우 환영회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새교우 환영부가 교회에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저희 집 청소도 같이 돕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다 장만해가지고 와서 네, 새교우들이 많을 때는 네, 앉을 때 쓸 데가 없어서 그 3층이니까 층계까지 쭉 앉아서 거기서 같이 자기 소개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말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도 소개하고 아주 짙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어요. 네, 지금도 가끔 어떤 분들 만나면 목사님 댁에 새교우 환영회 때 갔다 왔던 그 얘기를 하는 교인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 지구촌교회 개척하러 나오면서 저희 교회 교인에게 그 집을 이렇게 양도했거든요. 팔았어요. 뭐 그냥 우리가 샀던 가격에 교우 한 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한국 지구촌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셨는데 그 집을 저희에게서 인계받았던 집사님이 선교사가 돼서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 집을 붙들고 있다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그 집을 인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에 지금 지구촌교회 새 담임 목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추억하는 가장 좋은 추억, 목사님 댁에 가서 새교우 환영 잔치를 했던 추억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 저희 집을 열어서 새교우 환영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다고 제가 축복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도의 끈끈한 교제, 사실 그 교제 안에서 리더십이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범이 되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리더들이 계속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도에게 앞으로 이 섬에서, 크레테 섬에서 세워질 지도자들은 가르침에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가르침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가르침에서 모범이 됩시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다시 시작. 가르침에서 모범이 됩시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본문의 9절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미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미쁜 말씀, 신뢰할 만한 말씀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교훈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휘기아이노라는 원문의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뜻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말씀이다. 건강한 말씀. 우리가 잘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말씀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이비, 대부분의 이단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이런 병든 교훈일 수가 많아요. 사운드한 교훈, 헬시한 교훈, 이런 교훈.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제대로 전하면 그것이 사실은 건강한 말씀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 믿을만하고 건강한 교훈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자기의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른 교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통교리라고 말을 해요. 정통교리. Orthodoxy, Orthodoxy. 바른 교훈, 정통한 교리. 근데 정통교리를 알고 배우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릇 바른 교훈을 배우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올소독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소프락시, 프락시, 정통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았으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다면 신행일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가장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한국 사회 속에 소위 의대생 증원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최근에 계속 생각나는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배 한 분이 있어요. 의사예요. 네, 장기려 박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아, 이분이 계셨으면 요즘 이런 의대생 증원 문제에 이분이 좋은 충고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장기려 박사에게는 별명이 많습니다. 뭐 한국의 슈바이처, 한국의 성자, 뭐 굉장히 별명이 많아요. 네, 이분은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으로 교인 모두의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나가서 존경받는 장로였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기 집에서 평생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크지도 않은 자기 집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같듯 이 장기리 박사는 자기 집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가끔씩 자기 집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대해요. 유명한 강사. 그래서 장기리 박사의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제일 주된 손님으로 많이 찾아왔던 분 중에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 이 함석헌 선생은 사실 무교회주의자고 정통교회 신학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도 존경을 했기 때문에 자주 초대를 했대요. 그런데 함 선생님이 늘 한 소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장기려 박사처럼 믿어야 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장기려 박사처럼 믿는 거냐고. 그러면 함 선생이 늘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야. 저 장 박사는 단순하게 성경 그대로 다 믿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잖아.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의 믿음을, 삶을 부러워하면서 늘 그분에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작은 예수님처럼 그분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살았던 것이 병원 꼭대기 옥탑방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집도 너무 크다고. 나에게는 이 집도 너무 크다고. 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너무 큰 집에서 사는 걸 자기가 회개한다고. 자기가 누구한테 화냈다고, 환자한테 화낸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고 늘 회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분이 북한에서 나올 때 미처 부인하고 함께 나오지 못했어요. 부부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장 박사님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30 되지 못해 갈라져갖고 평생을 따로따로 부부가 사신 거예요. 북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기 부인이 평양 근교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 박사에 대한 인품과 존경도가 높으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잠깐 왔다 가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안 가셨습니다. 아예 나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몰라도 며칠 갔다 만나고 오는 것은 하지 않았어. 나 마음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며칠 만나고만 온다면. 그리고 혹시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못 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겠어. 안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고 있는 자그마한 침대, 머리맡에 그 30 되기 전에 찍었던 자기 아내 사진, 햇발엔 낡은 부인 사진 하나. 그리고 최근에 자기 지인들이 북녘당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만나고 찍어온 80된 자기 아내의 사진,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늘 그 사진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부분의, 이분의 부부 생활이었어요. 일생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병 환자들을 다루다가 환자가 가난해서 입원비, 치료비 내지 못할 것을 알면 조용히 가서 귀에다가 소리로 병원 뒷문 열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네,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환자들 앞에서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고 세계 간암학회에서 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는 것은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80%가 모르는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진찰해도 수술해도 괜찮겠느냐고 늘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가 86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에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장 박사님은 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를 지인들이 무덤을 만들어 묻어드리고 그 앞에 세우는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09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다. 1995년 서울에서 승천하시다. 의학박사 장기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찬,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1995년 12월. 이런 장로님,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땅 도처에 세워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어떨까요? 한국교회 어떨까요?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이 땅에 좋은 리더십이 계속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좋은 지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도를, 디도가 또한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워 크레테 섬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정부에도 좋은 리더들이 계속 들어서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